오늘 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하늘에 가는 곳에서 사단이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에 대하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 이 사단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니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승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사단이 어떠한 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교회의 촛대를 보호하고 지켜오셨는가를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주신 기별이 있는데 지금 12절과 17절까지 읽는 말씀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기별이 어떤 기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어떤 말씀이 혹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예? 무슨 어떤 말씀이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기별은 아니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단의 계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란의 교회는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죠. 예, 그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또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고요. 예, 아주 멋진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맞추셨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와 같은 사단의 많은 계략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교훈을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주고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기별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 발람의 교훈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주 굳게 잡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콘스탄틴 황제가 서방화 교회 시대의 그 무자비한 모든 핍박이 끝나고 그가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주후 313년 이제 핍박의 시대 서방화 교회가 시대가 끝이 나고 로마 캐토릭 교회가 지상권을 잡는 538년까지의 그 시대를 버가모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혀 핍박이 없이 교회가 들리움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들리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높이 들리움 받는다. 높이 들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도시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 시대는 교회가 무자비하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을 했으니 뭐가 들리움을 받습니까? 이제는 누가 들리움을 받아요? 핍박받던 그리스도 교회가 높이 들림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그 버가모라고 하는 뜻과 매우 그 참 일치하는 그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시대에는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높이 들림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외형상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들림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외형상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상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가 높이 들면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믿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높이 들림을 받습니까? 네?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변질이 돼 가지만 외형상으로는 교회가 들림을 받는 그런 시대.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이 버가모 시대에 참 그 많은 그리스도 교회를 참 부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도 일종의 사단의 기만이었지만 외형상으로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의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아시아의 도청 소재지가 있던 곳입니다. 이 아시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가장 그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그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높은 도시 중앙의 그 언덕바지에 그 히라브의 신 중에 가장 큰 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신으로 섬겨지는 그때 당시에 황제의 신전이 또한 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로마 시민들은 그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그 황제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그 황제의 신전에 들려서 황제를 경배하고 경배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증명서가 없다면 투옥을 당하고 또 많은 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 버가모 도시는 아주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런 아주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시가 가라사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바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나중이신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도라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응? 추수? 아, 저는 좌우의 날선검, 아주 예리한 날선검입니다. 검, 예, 날선검입니다. 칼이에요. 일본의 니폰도 다르듯이 그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것과 같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시대시대마다 그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그 종교적인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서마라 교회 시대에 핍박을 하던 사단의 핍박을 견뎌야 했던 그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으로 나타났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 종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버가모 교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말씀에 진리를 갖고 대항하겠다고 했어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날선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자 사단은 이 교회를 미혹하기 위하여 예배소 교회 시대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당이 나타났습니까? 니골라당이 나타났어요. 그 니골라당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경시 사상을 갖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마나 교회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무서운 뭐를 했습니까? 핍박을 가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작전 중에 이 핍박은 전혀 실패한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을 가한 것은 전혀 실패라는 것은 사단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단은 버가모 시대에 와서는 핍박을 완전히 거두어버립니다. 거두어버리고 이 발람의 교훈을 쫓도록 만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오류였습니다. 거짓 기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쏟기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난 겁니다. 극단이나 또한 이 극단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뒤로 처지는 완전히 나오디기한 상태의 기별.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검이라. 이쪽도 저쪽도 아닌 오직 진리로만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람의 교훈과 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완전히 분쇄하기 위하여 진리의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단은 버가모 교회 시대에 자신의 보좌를 이 땅에 세웁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원래 자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북극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누구와 비교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비교리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과 다니엘 7장 25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변경시키고 그 자리에 자기의 법을 만들어 세우므로 이 땅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는 일을 어느 시대에 하느냐 하면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오류와 사우시는 진리를 가지신 그리스도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좌우의 양날선 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결코 오류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좌우의 날선 검으로 사오겠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무엇으로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냐. 누가 싸운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 무슨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면은 참으로 이 지상,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 중에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로마 법왕권이 세워지는 때가 바로 이 버가모 시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지상의 하나님이요, 지하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법왕권이 세워지는 때가 바로 이 버가모 시대입니다. 이 오류 집단의 교회를 분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오류와 싸우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아, 16절이 아니라 13절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 곧 진리를 가지신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버가모 도시에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아까 버가모에 무슨 신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신전이 있었죠? 제우스 신.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어느 신입니까? 제우스. 그러니까 사단의 위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가장 높은 신은 뭐냐면 황제입니다. 황제가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신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시대에 이 지상에 사단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칭한 법왕권이 세워진 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이 버가모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미 있는 진리를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 바로 이곳에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시대에는 당대의 최고의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우스 신, 황제의 신전,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 로마 법왕권,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법왕권이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시대에는 사단의 위가, 사단의 보좌가 세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여기 보면 안디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디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사람의 이름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성된 증인들을 일컬어서 안디바라고 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 다를 우리가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인물이든 출성된 증인들로 보든 그것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성된 증인들을 일컬어서 안디바라고 하지 않았는가? 또 혹시 그때의 충성된 증인들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디바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대항하다, 반대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천주교회의 그 무서운 오류들을 대항하여 일어났던 무리들을 안디바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마르투스라고 그랬어요. 이 마르투스라는 것은 순교다라는, 그래서 이 오류와 대항하여 싸워서 생명을 잃은 그런 자들을 여기에서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나무 백성들인데 천주교회의 오른을 대항하다 죽임을 당한 백성들을 안디바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버가모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한 사람들을 버가모 시대에 안디바라, 즉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 스마라 교회 시대에서 생명으로 복음을 지켜왔던 이 백성들을 사단은 그렇게 미혹을 해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도한 교회가 탄생되도록 했는가? 그것은 사단의 발람의 계략이 성공한 겁니다. 발람의 계략이 그 시대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발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발람이 어떤 일을 했죠? 민수기 22장과 24장까지를 보면 발람,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그런데 저주하는 일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행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도록 지혜를 베푼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제단 제사를 지는 곳에 누구를 초청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한번 와봐라. 너희들 우리하고 뭐 그렇게 원수도 아닌데 한번 구경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갔다가도만 모두가 무엇에 빠졌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 행음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미혹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핍박을 통하여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 됐어요. 그래서 313년에 사단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를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완전 기독교로 개종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보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종을 한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강신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개종을 하고 이 황제가 바로 종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313년에 밀란에서 밀란 칙령이라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모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기독교를 다 믿어줘 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발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자신이 기독교회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핍박만을 당하던 하나님의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핍박을 다 거두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혜택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들에게, 감독들에게는 뭐를 면제해줬냐면 병역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또 어떤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재판 일은 세상 재판에 가져가고 교회 재판에서 재판을 하도록 종교 재판을 허락해서 특혜를 만드는 사법권에 대한 특혜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건축한다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또 그 다음에 교회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교 신전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들에게는 국가에서 월급들을 하사하고 여러 가지 보도금을 지불해줬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혜를 또 베풀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인이 되는 조건 하에서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너도 나도 교인이 되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교회의 성직자가 되려고 막 아기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 성직자만 되면 호의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혀 거듭남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 자신이 그런 기독교의 깊은 진리에 심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에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이 황제이면서 기독교의 사사건건이 간섭을 해서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는 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 성직자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느냐면 아주 멋있는 예복들을 만들어서 하사를 가했습니다. 그것이 그 이교의 대제사장들이 옷들을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직자들에게 화려한 그 예복들을 다 하사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이 교회의 신전처럼 교회를 아주 화려하게 짓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성당들을 가보면 화려합니까? 예,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교 신전에서 신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 습관 그대로 교회에 옮겨왔어요.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직자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교의 풍습들을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1년 3월 7일 날 이 로마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해서 일요일이 마치 그리스도의 주일로 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 아주 이 접목을 시도하는 이런 법령을 내려서 차츰차츰 일요일을 기독교인들도 믿도록 유도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반란 콘스탄틴 황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유도했던 자가 누구냐면 콘스탄틴 황제. 그래서 예언이신 가운데 보면은 아이프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덴투 상권 6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깃발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 꽂았다. 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이제는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가서 교회를 정복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만 한다면 그들이 힘과 견인 불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쉽사리 자기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서마나 교회 시대에 핍박을 가함으로써 사단은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회가 전세계에 퍼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손해본 것을 개교를 써서 참으려고 했다. 이제 미혹을 통해서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교회 안에 놓이게 됐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의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인정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인의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을 당하게 되었다. 투옥, 오늘 불, 칼 등이 위험과 비교하면 오히려 축복이었다. 이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축복이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에도 단연코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전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일부를 버리거나 변개하여 그리스도 교회를 부분적으로만 용인하는 자들과 결합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고민의 시기였다. 이제 적당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적당하게. 과연 이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고민의 시기였다. 그리스도라는 가면을 쓴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저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에 떠나게 하였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교와 다신교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들은 저희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고 공언함으로써 교회에 입교하였으나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다만 그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죠? 바로 사단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의 표준을 낮추는 일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간음이다. 그래서 발람은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사단은 성공했는데 첫째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존경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 두 개로 말미암아 두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 스마나 교회의 불같은 시련 속에서 승리했던 이 무리들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바로 사단의 보좌가 세워지는 무서운 법안권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까? 사단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막아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면 율법에 대한 경시사상과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풍조가 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이 교회는 십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다했던 죽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이 서마라 교회의 백성들이 버가마 시대에 와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율법을 낮추는 일에 동의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두 가지 교회. 자, 발람의 교훈이 14절에 나오죠. 1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무슨 당의 교훈이요? 니골라당.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진리의 촛대를 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양날선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싸우는 안디바,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 개혁운동이 하는 모든 진리가 무엇을 위함인 것인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사업이 발람의 교훈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에요. 1888년의 기별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와 함께 율법을 높이는 행동은 그것은 곧 발람의 교훈이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뿌리받지 못하도록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만이 참된 진리의 교회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은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충성을 끝까지 잡았던 스마나 교회는 드디어 538년 천주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상권을 얻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배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배도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사단의 보호자가 되어져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신들 위에 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로마의 천주교황이. 그래서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가 자칫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19편 8편에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진다고요. 우리가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경심이 사라지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쾌락을 가져다 주면, 세속주의를 가져다 주면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경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시대의 경험이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속주의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율법에 대한 경시사상, 율법에 순경심이 없을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입에 금으로 사오겠다.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류와의 진리의 싸움은 매우 무서운 것 같아요. 오류를 대항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사오겠다. 17절에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뭐를 주겠다고요? 감추었던?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그럼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귀 있는 자가 뭐를 듣는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왜 감추었던 만나입니까? 어떤 자들에게 감추어진 겁니까?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는 이 만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감추었던 말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에 빠진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남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존경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만남이에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남을 주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그들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 참,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참으로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경시사상을 더 끝까지 게 뭐 중요하냐고, 구원하는 데 게 뭐 중요하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만나가 뭐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내게 주겠다. 그 다음에 뭐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또 신도를 들터요. 여러분, 신도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도. 신도를 내가 줄 것이요. 그곳에는 그 사람의 새 이름을 새겨 줄 것인데 그 사람밖에 모를 것이다. 이 버가모 시대에 신도를 사용하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 신도를 사용했냐면 재판을 할 때 말입니다. 이 배심 재판이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쭉 앉아, 10명이 앉아있으면 어떤 죄인을 놓고 심판을 할 때에 모든 신문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을 전부 나눠줘요. 흰돌과 검은돌을 나눠줍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은돌을 들 거고 무죄하다고 생각하면 흰돌을 듭니다. 심판할 때 흰돌과 검은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문의 결과에 이제 재판장이 자,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표시를 해주시오. 그러면 무슨 돌을 들어야 됩니까? 흰 돌을 듭니다. 그래서 그 흰 돌을 얻게 되는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흰 돌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마지막 조사 심판에서 우리 모두 흰 돌을 받기를 원합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벗어난 자들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흰 돌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운동 경기를 할 때 승리자들에게 흰 돌을 줬대요.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줬는데 그 흰 돌을 가진 승리자는 어디를 갈 때든지 무사 통과합니다. 연극장에 들어갈 때도 흰 돌만 내주면 무사 통과해요. 승리자들에게 주는 흰돌. 여러분, 우리가 흰돌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을 가진 자는 어디든지 무사 통과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에도 들어가고 도성에도 들어가고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을 주겠다. 승리자들에게는 반드시 새 이름이 허락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승리했을 때 새 이름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과 이 모든 버가모 시대에 사단의 모든 유혹을 벗어나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새 이름을 써 흰 돌에 써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증표를 남기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버가모 시대에 주어진 이 놀라운 사단의 기명과 그리스도에 주신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가 되며 어떻게 이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교훈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자들은 감추었던 만남을 우리는 먹게 될 것이고 신도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신도를 갖는 자들은 무죄하다는 증거요 승리자들에게 주어져서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승리자가 되고 신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감추었던 만나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의 교회에 주어진 내 이름을 굳게 담아서 결코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쾌락이나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낮추는 일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오시는 그리스도와 동역해서 우리 다 승리자의 증거로서 다 힘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하늘 보좌에 계신 자비가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속죄없는 저 인생들을 오늘도 이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인생들 중에 가장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역세 동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너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 아버지의 영광을 반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 놀라운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사. 아버지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율법을 지킴으로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버가모 시대의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진리와 이 교훈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오류가 그 교회에 세워지고 사단의 배도하는 사단의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우리가 오늘 공개했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미골라당의 교훈이 없는지를 살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발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주여 살펴주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싸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영혼들 함께하여 주시고 혹시 시련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오후에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거듭남의 열심을 우리가 거행하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좋은 일기와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셔서 형통하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새 영혼이 참으로 아버지 나라에 입적되는 거룩한 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이 귀한 영혼들을 받으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